반갑습니다. 저녁에 바쁘신 중에 함께 와서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여러 주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또 복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주제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있다면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성경 자체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해서 이미 성경 자체가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일과 관련해서 언약이라는 개념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사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원한 예정과 작정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죠. 그러나 그 영원한 예정과 선택과 작정을 역사 가운데 실행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느냐라고 하면 언약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이 실행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틀 안에서 인간에게 주실 그 복을 담아 주신 것이죠. 따라서 언약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주제를 이번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구와 이렇게 약속을 하면 언약을 맺으면 특별히 이익과 관련된 언약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럴 때는 자신과 적어도 상대가 되든지 아니면 자신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들과 그런 어떤 기관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합신도 MOU를 맺었는데 퓨리탄 신학교, 그 다음에 또 아펠도론 신학교, 이런 화란에 있는 신학교나 미국에 있는 좋은 신학교와 우리가 MOU를 맺는 것은 우리와 어느 정도 이렇게 상대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는 어떤 한계를 극복하셨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미와 언약을 맺는다.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래도 개미나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사실은 가히 상상할 수 없고 이런 차원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자기 낮추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극히 자신을 낮춰주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대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정말 자기 비하 이것이 드러나는 형태가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속을 맺을 때는 어느 정도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어떤 일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질 어떤 이익이 기대될 때 약속을 맺잖아요. 사실 결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헌신적으로 내가 그냥 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그냥 사랑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결혼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죠. 물론 우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사랑을 할 때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는 전폭적으로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만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에게 늘 피해만 끼치고 하나님에게 어려움만 주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차원에서 언약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의 여정은 작정, 뭐 선택, 예정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열어보시면 작정, 예정, 선택이 먼저 나타나지 않고 창조가 먼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순서도 잘 아세요. 자칫 잘못하면 조직신학,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작정, 선택 이것만을 자꾸 배워놓으면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사실은 우리가 왜 선택받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 어떤 사람은 버린지 모르죠.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에만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불쌍히 계시는 것이지 왜 우리가 선택받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결론을 확인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다 보니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온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가운데 되어진 일이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방식으로 성경을 기술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너무 이렇게 신학의 내용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을 먼저 자꾸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언약이라는 주제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4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교육부로부터 청탁을 받고 야, 이 광범위한 주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언약이 무엇인가 이것을 1과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과에서는 사실은 뭐 아브라함 언약, 아담 언약, 뭐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등등 언약이 많이 있지만 크게 구분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언약을 크게 둘로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과를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3과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행위 언약을 통해서는 전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인생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중개자로서 성부 하나님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고 있지 않죠? 우리 인간은 인성 갖고 있지만 신성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3과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과는 이런 언약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될 신자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크게 4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집필진들이 제가 쓴 이 주제 해설을 가지고 집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일과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약속과 요구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가 앞서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뭐 아펠도론 신학교나 그랜드레피즈 미국에 있는 퓨리탄 신학교나 뭐 어떤 신학교든지 제의를 누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는 제의를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8절 9절 그 다음에 17장 등등을 읽어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언약은 주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일방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로 작정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 먼저 주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언약은 기원에 있어서는 일방적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그런데 쌍방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약속도 마찬가지지만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예정과 작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만 관계된 일로 우리가 이해되겠지만 언약은 거기에 인간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언약을 강조할 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쌍방적인 요소를 항상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실행되지 않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이 실행될 때 역사 가운데 언약은 파기될 수 있습니까? 파기될 수 없습니까? 파기되기도 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그렇죠? 예.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가지고 그 언약이 파기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안에서는 파기될 수 없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옛 언약의 한계, 옛 언약의 한계라는 것은 언약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라기보다 언약의 파트너인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불신실함 때문에 언약이 깨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언약은 깨어지지 않죠, 그죠?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만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우리 편에서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아서 뭐 되겠지 뭐. 그래서 다소 아르미니스주의, 다시 말해서 현대복음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사람 편에서 열심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다소 열심을 내지 않는 다소 좀 운명론적인 숙명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신학적인 주제가 갖고 있는 한계라기보다 그 주제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한계로 인한 결과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학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결국은 반응으로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이 그저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안에 있으니까 뭐 구원받겠지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을 이해했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지성적인 동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결코 상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해를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떤 신학적인 개념과 내용들을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공부 한번 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잘 놀고 뭐 이번에 참 뭐 좀 뜨거웠다 뭐 이런 정도로는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럴 수 없고 그러면서 이런 주제를 함께 다루고 먼저 이 내용들을 숙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약속과 요구로 구성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복된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교제의 관계였습니다. 이미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사귐과 교제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아담아라고 부르시면 기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었는데 아담이 서지 못하고 숨어버리잖아요. 이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도 생각도 반응도 우리 편에서 가질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런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방식, 특별히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떤 말씀을 쭉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를 민다라는 그 말은 성도들끼리의 교통과 교제를 민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교통한다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복된 사귐 안에 있고 복된 사귐과 교제 안에서 누리는 정서적인 그리고 모든 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들을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도의 교제죠. 그죠? 성도의 이런 교통과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언약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과 상대도 되지 않고 또 상대를 해주셨는데 박차고 인간이 나가버렸고 그런데 그런 인간을 다시 끌어들여서 교제케 하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이 갖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언약은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일과를 또 구성했는데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잖아요. 정죄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한 책임은 아담, 하와, 그 다음에 뱀의 순서로 그렇게 책임을 물으셨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는 네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셨지만 뱀한테는 네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정죄가 들어가는데 그 정죄 안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있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원시 복음,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라는 사실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축약된 형태, 엑기스만 뽑는다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라는 말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때 결국은 언약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 수 없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면 여인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이 뱀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것은 씨앗의 형태로 주어진 것이지만 결국은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고 그래야 우리가 죄를 범했고 죄를 담보로 우리를 사로잡아 놓았지만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소유권으로 자신의 소유로 다시 되찾아오셨다는 이런 사실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 언약은 복음이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 가르치지 아니하면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예수 믿어 군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풍성한 의미들을 다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면에서 언약은 복음이다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새 언약의 중보자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관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신학자들 중에는 행위 언약이라는 말이 과연 가하냐, 과연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언약은 다 은혜 언약이지 행위 언약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에 아무리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순종의 값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살 만한 가치 있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의로 드러내어서 저한테 영생을 주십시오. 물론 아담은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지만 설사 순종했다고 한다고 한들 과연 그 영생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한테 내가 네가 뭐 이렇게 하면 뭘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을 이미 부모님이 다 줬죠. 키워줬죠. 돈도 줬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재반 여건들을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런 상황 안에서 네가 순종하면 뭘 주겠다고 말할 때 그 순종이 정말 부모가 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받을 만한 무게를 갖고 있는 순종이냐면 그렇지 않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모든 언약은 다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두 분으로 나눠 놓았냐면 그것은 인간이 타락하게 된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행위 언약은 보통 뭐 창조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나무를 두 그루 심어 놓으셨죠. 그죠?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명 나무죠. 그죠? 예.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는 각각 다 성례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요. 성례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은 그 나무 실과 자체가 생명 혹은 선악을 알게 만드는 성분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명나무를 실제로 따먹으면 살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떡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니고 그 떡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몸이 생명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 포도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인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신적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역인데 피조물인 너희가 그 생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보여준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이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악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당연히 선이에요. 십계명에서 하라는 것은 당연히 선이죠. 하지 말라는 것은 악입니다. 따라서 선악이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이미 규정해 놓으신 그 내용대로 살면 돼요. 반응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이성을 두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사탄의 시험의 핵심이었고 결국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에 실패하고 말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 두루도는 화염공과 그 다음에 스랍들을 두셔서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였죠. 그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모형이 뭐냐면 지성소에 이렇게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이 무슨 문양으로 되는가 하면 스랍 문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성소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 스랍이 딱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장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성막제도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성막제도를 완성하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로 전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간은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은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내산 언약을 아시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언약을 맺잖아요. 그걸 가리켜 보통 시내산 언약 혹은 모세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도 주시는가 하면 19장에서 3개월 만에 도착해서 언약을 맺은 사건이 나타나는데 20장으로 가면 여러분들 아신 바도 바로 십계명이 쭉 나타나거든요. 이뿐 아니죠. 40년의 광야 생활, 정확히 말하면 38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 가운데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율법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명기죠. 듀트로노미. 두 번째로 율법을 설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율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내용으로서 요즘 신학자들이 신명기적 사관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왜 신명기적 사관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신명기의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되고 하는 그 내용들을 이미 신명기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신명기는 말아놓은 달력이라면 역사서는 펼쳐놓은 달력과 같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말려져 있는 게 펼쳐진 게 바로 역사서예요. 그런 면에서 신명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 다음에 이미 이방 땅으로 뽑혀가게 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로부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 요단강에 발도 안 담그고 가나안 땅에 아직 집도 안 지었는데 아니 뭐 들어가서 이미 너희가 다 불순종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버리니까 김이 확 새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신명기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십계명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아니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아니 또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냐 하는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은혜로만 안 된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한 오해가 빚어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언약을 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또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율법이 가입된 것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고 은혜를 은혜답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무조건적 언약,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율법이 들어왔지라고 말하면 그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가리켜 언약적 율법주의라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보니까 예수 믿다 그러면서 값싼 은혜, 디미트리 보네프가 말한 값싼 은혜, 예수 믿다 그러면서 개차반으로 살고 그냥 엉망으로 사니까 이거 아니다 라고 해서 톰 라이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 가르침을 많이 전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 가르침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아니죠. 왜냐하면 은혜가 뭔지 정말 이해하면 절대로 율법 폐기론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풍성히 은혜를 더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은혜의 은혜됨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 안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다 망해버렸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30-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남유다도 망해버렸다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왔지만 그러나 돌아와서 16년 동안 또 성막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자기 집이나 판백한 집이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끝부분을 다 보시면 두령들이 다 이방 여자와 관계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나는 것들 보면 그리고 말라기서 같은 데 읽어보시면 눈먼 거 병든 거 갖다 바쳤던 그런 행태를 보면 그들이 뭐 그러면 70년 동안 혼이 나고 난 다음에 삶이 변했느냐라고 말하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구원 계획의 실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은커녕 저주받아가지고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새 언약을 말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을 이하에서 쭉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고 말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와 맺는 언약은 이전의 언약의 성격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요구하신 요구 자체를 철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철회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구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십계명은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본래 인생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때 항상 그 사랑이라는 게 오늘 노회자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사랑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에게 반 정도는 어떤 일을 해주시고 반은 이제 네가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네 신세 좀 갚으라 라는 뜻으로 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바닥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류의 샘플로 성경에 담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행위 언약의 요구 자체가 철회된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에는 중보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고린도서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 9장, 10장 이런 데서 그죠. 그러니까 중보자가 개입되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대를 중보자가 충족시켜준다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지켜주신 것이죠. 그죠? 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창세기 6장 3절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서로 연혼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육체뿐인 존재가 되었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생물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이런 인생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죄값이 치러져야 되고 그 다음에 본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 순종이 우리에게 가능해져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 이뤄놓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놀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구절 하나만 제가 찾아보면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보다 에스겔서 36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 언약 하면 예레미야, 에스겔서 이렇게 보는데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6장을 보시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36장 26절 2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서 28절에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새 영을 둬서 새 마음을 주어 결국은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제가 받들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읽었던 말씀의 실행이죠. 그죠? 예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성화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런 것을 이런 이 옛 언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뭐 이런 것에 되게 마음이 가 있는데 이 큰 그림,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이 말씀이 본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게 결국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이런 옛 언약이 갖고 있는 아니 그 언약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라기보다 우리 인생들이 갖고 있는 이 한계를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극복하셔서 그분이 거룩성도 유지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이사야서 읽어보시면 이사야 43장 뭐 14절 이런 데 보면 여호와를 가리켜 그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시니 그 다음에 구속자. 거룩하신 분이면서도 그분이 구속자세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옛 언약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그분이 다 마련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그 옛 언약의 한계가 새 언약을 통해서 성취되고 난 다음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로서의 사역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이런 면에서 중보자의 필요성은 사실은 구약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잘 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38년 동안 광야산을 하게 되는데 두 번의 중대한 파혼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과의 언약을 결혼 언약으로 비유하잖아요. 그죠? 파혼 위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혼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혼할 뻔했던 두 번의 위기가 언제였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고 있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그 다음 민수기 13장 14장에 나타나는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한 불신앙,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드실 의향을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결례된 틈에 개입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죠. 그죠? 누가 더 낫죠?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나은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뭘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다 죽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모세는 오실 진정한 중보자, 그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가 있다, 일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모세는 어떤 존재인가? 결국은 진정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표하는 존재죠. 그래서 이끌어드리긴 했지만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죠?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다 열어놓으신 것이죠. 이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성경을 또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그런 면에서 고린도 후서에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행하신 성찬식도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포도주를 따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잖아. 결국은 그런 성찬 예식도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언약을 맺을 때 짐승 피를 가져와서 양푼으로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고 반은 제단에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를 통해서 결속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 앞에는 출애굽기 19장에는 감히 인생들이 하나님의 산에 근접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대신 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너무 두리고 떨리니까 대신 말해달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에는 어떤 일이 나타나죠?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이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0인 장로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청옥같이 하늘이 펴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나님과 교제관계 가운데 극히 두려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새 언약의 피가 실제로 뿌려지게 될 때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출애굽기 24장에서 보여주는데 바로 그것이 성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생명의 관계, 교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 말이 좀 너무 빠르죠? 좀 시간이 자,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사관은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의 삶의 반응이 뭐냐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믿음, 회개, 순종이에요.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편에서의 그러면 이런 언약의 복음, 복음 자체가 언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 편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라고 할 때 다름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지성적으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물론 이제 지성적인 내용들이 물론 있죠. 있긴 하지만 믿음이 뭐냐라고 말하면 어떤 불평등과 차별 없이 그리스도께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관해서 핑계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몰랐습니다. 저는 뭐 무능합니다. 저는 의지가 약합니다. 등등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민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자기를 믿지 않는 거죠. 나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외로 더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의만 내가 선물로 받을 때 영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끝까지 견지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리 성화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성화된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인데요.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말하면 우리가 지은 죄를 토설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만 선지서에서의 회개는 잘 보세요. 선지자들은 언약의 중보자들이에요. 그럼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신명기의 내용을 가지고 자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방 땅으로 사라져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아시겠죠? 전반적인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내가 지었던 몇 가지 죄에 대한 토설이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인생은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바로 회개죠. 그죠? 그런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하는 반복적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믿고 회개하면 끝이냐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참 믿음, 참 회개를 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당연히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교재에 거의 뒷부분으로 가보시면 그 10번 각주를 한번 보세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대륙문답 저희 교회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대륙문답 32문답에 제가 순종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 내용들을 여기다 적어놨는데 한번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쭉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그 뒷부분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감사가 참되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순종이 뭐냐? 우리의 믿음과 감사가 참되다는 거. 정말 거저 받았으니 내 인생 전체를 하는 게 다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서의 헌신. 이것은 그런 구원을 계속해서 누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월세나 아니면 뭐 한 번에 지불한 무슨 지불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지불합니까? 주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진실한 것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많아지고 계명을 지키는 일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라는 사실이 또 확인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또 저한테 뭐 주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 송영. 그래서 로마서 결국은 11장 마지막에 가보시면 기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받으셔야 된다. 뭐 아무리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찬양, 감사, 송영이 바로 예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는 무언가 얻어내는 수단도 아니고 무슨 규칙 준수도 아니고 이런 언약의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6일 동안에 비록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분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그런 성화의 은혜, 견해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언약을 제대로 이해한 신자의 합당한 삶의 반응이라는 사실 여기다 쭉 적어놓았습니다. 그냥 제가 좀 빨리 했는데 제가 쓴 내용을 여러분들 꼭 집에 가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